고린도전서 20번 메시지. 사람의 영은 사람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정을 암. 2번. 두 영을 소홀히 함. 2장 11절에서 바울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사정과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면 우리에게는 두 영, 곧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이 두 영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사정도 하나님의 사정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의 철학적인 생각을 의존하는 대신에 너희의 혼이나 너희의 육이 아닌 너희의 영을 사용하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영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을 의존한다면 너희는 너희의 상태와 상황과 위치와 필요와 운명을 알 것이다. 사람의 영이 아니고는 아무도 사람의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다. 영을 사용하는 것을 실패하고 그 대신 너희는 너희의 철학적인 생각을 사용함으로써 표적을 놓쳤다. 너희는 너희의 사정을 모르고 너희 자신도 모른다. 너희는 너희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너희의 상태가 얼마나 가련한지를 모른다. 나는 내가 내 영을 사용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영을 사용하도록 강권한다. 나는 영을 사용했기 때문에 너희에 관한 사정을 안다. 나는 너희의 위치와 상태와 상황을 안다. 바울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분명히 영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4장 21절에서 말한 바는 바울이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서신을 썼을 때 영 안에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 안에서 온유한 영으로 나아가랴? 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영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올 때 그는 매를 가지고 올 수도 있었고 온유한 영으로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영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영이 나로 너희에 관한 사정을 알게 한다. 나는 내 영을 사용함으로써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서야 하는 위치에서 떠나 있으며 너희의 운명에 대하여 무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가진 축복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너희는 영을 사용하는 대신 너희의 철학과 지혜를 높이고 너희의 선호를 따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자신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모른다. 너희의 철학적인 사고를 잊어버리고 너희의 거듭난 영을 사용하라. 그러면 너희는 사람의 사정, 곧 너희 자신에 관한 것들을 알 것이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보다 그들의 철학적인 지혜를 더 신뢰했음을 알았습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나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았다. 나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나의 영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을 신뢰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연합된 영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 영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상황을 알고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안다. 나는 심지어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능력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안다. 나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로 연합된 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심지어 나에게 하나님의 깊이까지도 계시해 주셨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이루신 것과 이루고 계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자신의 깊이, 하나님 존재의 깊이를 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너희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두 영, 곧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두 영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믿는 이들이 이 분설, 즉 사람이 혼과 몸의 두 주요 성분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믿는 교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사람의 영은 사람의 혼과 동일합니다. 이 분설을 가르치는 어떤 이들은 심지어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이 모두 동의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영이 혼이고 혼이 마음이고 마음이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1954년에 나는 이 분설을 믿는 어떤 미국 선교사와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열린 집회의 마지막에 그는 나에게 집회가 아주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영이 사람의 혼과 다르다는 가르침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영과 혼이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바울의 말을 언급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영과 혼과 몸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두 개의 접속사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 구절의 근거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혼과 영이 동의어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과 영이 같은 것이라는 관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두 극단. 많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적절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근본주의자들은 교리를 강조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심지어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신약에 있는 두 영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특히 그들은 바울의 서신에 있는 두 영의 합당한 강조점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한쪽 극단을 주장합니다.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주의 운동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극단을 대표하는데 그들은 병고침과 방언을 말함 등과 같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상황은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방언과 기적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방언을 말함과 병고침에 대한 소문들은 참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어떤 언어나 지방어를 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참된 방언 말함은 단순한 소리의 반복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만일 오늘날 많은 은사주의 운동의 그룹들에서 실행되는 소위 방언 말하는 것이 언어학자에 의해 기록되어 연구되어진다면 그 언어학자는 그 소리들이 어떤 언어나 지방어가 아니라고 결론 지을 것입니다. 어떤 은사주의 운동 집회에서는 방언 말함이나 방언 통역함이 참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어떤 소리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한 특별한 통역이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소리를 냈는데도 그들은 전혀 다른 통역을 했습니다. 한 경우에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권면의 통역인 반면에 또 다른 경우의 통역은 지진이나 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한 믿는 이들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전혀 분별하려 들지 않고 다만 소위 영적 은사를 해보는 데 열성을 쏟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그룹에서 기적적인 병고침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나는 마닐라에서 병고치는 운동에 참된 병고침의 경우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참석한 그 집회에서 참된 병고침의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병고침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이 가장된 병고침은 단순히 심리적 현상이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영구적인 치료가 없었습니다. 어떤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집회에서 가상적으로 병고침을 받은 모든 이들은 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오순절 그룹에서는 그들의 집회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사람의 치아가 금으로 덮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그런 소문을 믿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이를 덮어 싸는 대신 이를 회복시키지는 않는단 말입니까? 그것이 성경에 있는 원칙에는 더 부합될 만합니다. 더욱이 그러한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신문 기자가 그것을 알고 보도했을 것입니다. 1963년에 나는 어떤 특별한 오순절 그룹의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이 집회 중 한 집회에서 어떤 부인이 방언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젊은 청년이 그 말에 대한 긴 통역을 했습니다. 후에 그 그룹의 인도자는 나에게 이 청년의 통역이 참된 것이 아님을 시인했습니다. 오랜 후에 내가 다른 장소에서 이 젊은 청년을 만났을 때 그에게 그가 한 통역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특히 나는 그에게 그 통역이 참된 것이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그가 말한 것이 그 여자의 방언 메시지에 대해 통역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그가 분명히 모든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통역하고 있음을 언급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 당신은 단순히 진리를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은 고린도 교회와 매우 비슷합니다. 사람의 영을 소홀히 하고 종종 영과 혼을 동일시합니다. 더욱이 교리에 사로잡혀 있거나 참이든 거짓이든 영적 은사들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소홀히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고린도의 분열과 혼란을 다루는 데 있어서 바울은 교리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리스도의 체험을 그 기초로서 취합니다. 2장 1절과 2절에서 그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사도의 사역의 유일한 주제요, 중심이요, 내용이요, 본질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 가운데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회복. 만일 우리에게 바울의 사역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나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도하는 사도였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글에서 가장 높은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입니다. 바울의 글들에서는 그리스도가 만유를 포함하시며 광대하시고 그분은 생명을 주는 영이시며 하나님의 경륜 안에 모든 것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많은 용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서신에서 바울은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그리스도의 거처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심지어 새 사람임을 계시합니다. 더욱이 그의 사역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연합되었음을 말합니다. 바울의 사역, 즉 온전케 하는 사역 안에 중심 이상이 있습니다. 이 이상은 곧 하나님의 궁극적 표현인 그리스도가 생명주는 영이 되심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그분을 유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우리를 그 몸에 살아있는 지체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온전케 하는 사역의 중심 이상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은 바울의 온전케 하는 사역의 중심 이상에 대한 회복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근본적인 진리들의 목표는 교리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지난 세기 동안에 주님은 많은 진리들을 회복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수침에 의한 침례의 진리를 회복하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침례는 반드시 수침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목표가 아니며 또한 바울의 온전케 하는 사역의 한방면도 아닙니다. 사실상 1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정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 침례를 주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표현인 교회를 산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사역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수침에 의한 침례의 진리를 소중히 여기며 심지어 그것을 침례 교파를 형성하는 데 취합니다. 회복된 다른 교리적인 문제들 역시 바울 사역의 중심 이상의 요소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로제도나 신유나 성결에 관한 진리들이 성경에 따른 것이지만 그것들은 오늘날 주의 회복의 초점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의 회복 안에서 생명주는 영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사 그들을 그분의 살아있는 몸으로 만드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바꿔 말해서 오늘날 주의 회복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리나 실행들에 대하여 따지려고 내게 올 때마다 나는 그다지 말할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침례나 머리수건 쓰는 것에 대하여 우리와 논쟁하려고 합니다. 자매들의 머리수건 쓰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왜 여러분의 집회에서는 많은 자매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것에 대하여 말한 것을 모릅니까? 혹은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문의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머리수건 쓰는 것에 대해 바울이 말한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성경에 따라 이것을 실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매에게 머리수건을 쓰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실행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의 그룹에서 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이 회복하시기를 갈망하시는 것은 머리수건 쓰는 것이나 어떤 교리들을 중심 삼아 실행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보다 주님은 생명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이요 충만인 교회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수침과 머리수건 쓰는 것이 회복의 방면들임에 동의하지만 이러한 것들 중 그 어느 것도 중심은 아닙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주의 회복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교회, 즉 하나님의 체현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표현인 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이요 우리 모두가 보아야 할 필수적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표현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준비로서 이 땅 위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이루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사정을 알기 위해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위해 내주하시는 영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함이 방언을 말함이나 병고침이나 또는 기적적인 은사들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셨지만 그것들이 그분의 회복의 중심이나 목표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방언을 말함이나 병고침이나 앉은뱅이가 다리를 길게 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표현을 위한 그의 몸이 되도록 그분 자신으로 채워지고 적셔지고 주입된 믿는 이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는 다만 성령의 밖의 은사들이 아닌 내주하시는 영의 참된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 즉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포함하는 과정을 거치셨음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옛 창조를 끝내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는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싹트게 하셨습니다. 승천하심으로 그분은 영광스럽게 되시고 높여지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주로 임명되시고 거룩한 통치를 위임받으셨습니다. 또 이어서 그분은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으로 교회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그 영으로서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그리스도는 즉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그의 영을 거듭나게 하며 그의 영 안에 내주하사 그 사람의 거듭난 영과 그분 자신을 하나로 연합되게 하심으로써 그로하여금 참으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이 새로 믿는 이는 반드시 그의 영과 또한 생명주는 영, 즉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표현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유기체인 몸이 되도록 변화되고 다른 이들과 함께 건축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오늘날 그분의 회복의 중심입니다. 살아있는 간증이 됨. 그러므로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무의미한 것들을 주의하거나 교리들이나 실행들에 의하여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 우리를 그분을 표현하는 그분의 유기체인 몸의 지체들로 만드시는 삼일 하나님을 소유함으로써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것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가 이 이상을 보거나 이 길을 취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소수의 그분의 택한 사람들이 이 중심 이상 안으로 인도될 것이며 그 영으로 인해 그들의 생명이 자라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의 부분이 되는 것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결국 이 살아있는 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길을 예비할 그리스도의 사랑스런 신부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처음 두 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온전케 하는 사역에 중심 이상을 볼 수 있도록 길을 닦습니다. 이 장들에서 바울은 우리로 믿는 이들의 위치와 상태와 상황과 운명을 보도록 돕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분명하다면 우리는 모든 천연적인 것들, 곧 우리의 철학과 지혜와 문화를 떨쳐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주의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와 상태와 상황과 운명을 주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삼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체험과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과 하나님의 아들을 주의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사실상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심지어 그분의 약함조차도 그리스도임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은 약하게 되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그와 같이 약하게 되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그가 잡혀가고 시험받고 죽임을 당하셨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의도적으로 약하게 되셨지만 그의 약함에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께로부터의 지혜입니다. 더욱이 그분은 우리 매일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십니다.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인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압니다. 우리의 영으로 우리는 사람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압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그분의 유기적인 몸인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긍휼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상의 실제 안으로 인도된 것은 어떠한 은혜이며 얼마나 기이한 것입니까? 우리는 주의 회복 안의 모든 성도들이 같은 이상을 보고 같은 것을 말하며 같은 의견으로 같은 생각을 갖는 데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함과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은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십니다. 고린도전서의 처음 두 장에 있는 계시는 얼마나 귀합니까?